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청중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번 들렸다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겠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어찌 듣고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출 때까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려고 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말씀의 그 능력이 모든 청중들의 삶 가운데 친히 경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닫고 먼지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세우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종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9개의 기적을 선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9개의 기적들이 세 그룹으로 묶여서 나오고 있고 세 기적이 기록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고 또 다른 세 가지 기적이 나오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또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이 기록되고 반응이 기록되는 그런 순서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8장과 9장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9개의 기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에는 세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명의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종을 고치셨고 세 번째는 열병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이 기적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가장 절박한 육체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다루신 사건입니다. 처음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자, 이방인, 또 여인.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비천한 사람들로 분류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 밖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기적을 이들에게 먼저 베푸셨습니다. 저는 오늘 8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이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의 놀라운 믿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 병자는 정말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문둥병에 대한 엄격하고 세밀한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레위기 13장을 읽어보시면 세밀한 규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생기면 즉시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판별을 받아야 했는데 그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가 확실치 않으면 제사장은 7일 동안 그 사람을 격리시켰다가 7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피부를 살펴서 문둥병 여부를 판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질병이 문둥병인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의 옷을 찢고 또 그 사람은 머리를 풀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지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진영 바깥으로 추방되어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결코 일반적인 사람들 가까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버려진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민수기 5장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문둥병이 발견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진영 바깥으로 추방되어야 했고 남녀의 구별이 없이 문둥병이 있으면 그렇게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이 문둥병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 자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철저하게 정상적인 사람에게 접근이 금지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조용 형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믿음에는 지정의의 요소가 있습니다. 정적인 건 마음적인 그 감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 확신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믿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거절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자신을 거절치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들과 비천한 자들과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 병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주석을 읽어보니까 랍비가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문둥병자가 자신에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저없이 돌을 들어서 그에게 던질 것이다 라고 랍비가 썼다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람들 가까이로 가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저 진영 밖에서 죽도록 버려진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흉측한 문둥 병자인지를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나아감을 결코 거절치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병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둥병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아마도 우리가 산상설교가 5장, 6장, 7장이 있지 않습니까? 먼 발치에서 이 문둥병자가 주님의 설교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멸시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절했던 사람이 바로 이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이죠. 그 앞에 절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병자는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알려진 그 병이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과 같은 병인가는 학자들 간에도 지금도 여전히 논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과반수 이상의 학자들이 정확히 그것은 아닐지라도 아마 그 병이 발전되고 또 그렇게 변형된 것이 아마 한센병이 아닌가 같은 뿌리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것을 완전히 다 완치시킬 수는 없는 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흉측하고 그 피부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참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나와 같은 이 불치의 병, 그 당시에 어떠한 의사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불치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신성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세 가지를 인식하고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병자인지를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놀라우신 자비를 가지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한 그분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라는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 경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외식에 불과할 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8장과 9장에 아홉 개의 기적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기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해진 이 아홉 개의 기적을 부인할 방법이 없죠. 만일 부인한다면 그들은 백성들의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적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근거는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불신앙의 혐오스러움, 불신앙의 추악함, 불신앙의 완악함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정말 혐오스러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경배자였다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혐오해야 하는 것은 겉은 멀쩡하지만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부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능력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경배치 못하는 이 불신앙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둥병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이 문둥병과 같이 우리 스스로는 치료할 수 없는 영혼의 불치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병자의 그 믿음은 주님에 대한, 주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복종함이 그의 말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이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병으로 고생했을 것을 생각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을 생각하시고 제발 좀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절박한 상황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자신의 절박한 필요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이곳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으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간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질병을 꼭 치료해 주셔야 할 그런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고백에는 만일 이것이 내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계속 이 나병 환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에게 놓여있는 이 문제, 이 질병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판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대통령이 구치소에 가게 되는 역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구치소 앞에서 독방에 들어가기 전에 한참을 울었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분과 대한민국에 유익한 것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100%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것이 해로운 것인지 판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추한 모습을 가지고 이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자기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완전히 선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있으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나에게 선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한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이 풀무불에서 죽어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불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죽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다면 그것은 정말 선한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자가 얼마나 놀라운 또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자세로 경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항상 이와 같은 기도에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 뜻은 항상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진실로 원하시며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실까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는 그 어떠한 시점에서도 어떠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면 한 이방인이 와서 자신의 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그의 간구를 들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7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그 병자를 치료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태여 그를 만지십니다.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인데요.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진 바깥으로 이제 7일 동안 나가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의식적으로 더러워지고 또 신체적으로도 감염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 아시면서 이 병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문둥병으로 고생을 했는지 성경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세월 또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지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가족들도 자신을 떠나가게 됐고 친구들도 자신을 떠나가게 됐고 자신이 가까이 가면 돌이 날라왔고 철저히 소외되고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인간적인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고 중단된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죠. 주님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태까지 자기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죠. 근데 주님이 그 손을 뻗으셔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은 내가 이제 너와 교제할 것이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비로우신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한때는 성경을 오해하여서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의심 가운데서 고민하며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오랫동안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죄에서 건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홀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흠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런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친구들도 뭐 영화에서나 뭐 의리가 있고 그런 거지 실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들도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나를 믿으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소외되고 격리되고 버림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성의 능력입니다. 3절 하반절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불치의 병도 주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고쳐지고 맙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차 살펴보겠지만 주님은 모든 질병과 죽음과 죄와 자연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하는 그 삶이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잡고 있는 그 위치에 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권고한 그런 인생입니다. 정말 수백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궁궐과 같은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을 다 셀 수가 없을 그러한 부를 쌓는다 할지라도 인생은 권고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구원도 없고 만족도 없고 또한 기쁨도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고민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문제가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만족하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실 분 계십니까?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자가 강단에서 외치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을 통해서 그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기울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영혼의 문둥병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몰두하며 일시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우리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현실이 아닌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미래라고 여겨지는 중년에 또 노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인생은 우리가 꿈꾼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인생을 허송세월했노라.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인생의 비극이 오늘 나의 문제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친구가 없고 배우자가 없고 좋은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불치병, 죄 때문인 것을 아십시오. 죄로 말미암아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원인인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도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분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며 이 땅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비참한 문둥병자일 뿐 결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분은 열렬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여러분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또 배재 형제님 나오셔서 성찬을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송가 188장을 부르시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